오늘 요한복음 11장 28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과 죽음,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삶의 내용들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나사로는 어떤 병자의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의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자의 부활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 예고편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내용을 알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담고 있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내용이 나사로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살펴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대표적인 사건이 세 부분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23절에 등장하고요. 둘째는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 고친 거 기억나시죠? 이 사건이 얼마나 그 유명한 사건인지 마태복음 9장에,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이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회당장의 딸, 그리고 나사로 모두 다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 전에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죽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죽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소개된 나사로의 죽음은 나머지 두 가지 그 죽음과는 이 살리셨던 그 사건과는 몇 가지 먼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 지역 사람이고 어디에 살고 가족이 누구인지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사로의 그 동생들, 여동생들이 마르다, 마리아라는 것을, 그리고 또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었다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예수님이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누이들이, 그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도움을 요청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요, 이성적으로 사랑하다라는 에로스의 사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의 관계인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사로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또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와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를 우리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우정, 그리고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인성의 과부라든지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그의 딸, 예수님과는 일면일식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반면에 오늘 소개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할 때에 그들이 너무나 잘 섬기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팀과 목장 안에,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가족과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와 리더들을, 우리 주변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극진히 섬기고 물질로든 기도로든 후원해주는 수많은 나사로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 곁에서 가장 돋보이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든든하게 해줬던 사람,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같은 그런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모습을 하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그가 죽은 것을 알았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인 성의 과부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성을 지나가시다가 그 장례 행렬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야이로가 직접 그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오죠. 그다 이미 죽은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는 건데, 반면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는데 다분히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절 말씀에 오해 사지 않도록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병들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좀 와서 병문안 좀 와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에 가야죠. 사랑한다면 당장에 가셨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영문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이나 유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이틀이라는 것은요, 나사로가 지금 죽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 말씀에 유대로 다시 가자. 11절 말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뭐 했다는 걸 알고 계신 겁니까? 죽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이틀씩이나 침묵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21절과 32절 말씀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만났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했던 그 얘기 100% 공감이 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술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오라비가 죽고 당일 다 매장되고 이틀이 된 시점에서, 시체가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해주세요. 어떻게? 언제?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이 위기 가운데. 그런데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긴긴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긴 침묵 속에서 주님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향한 그런 하소연, 하나님에 향한 원망과 후에 낙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저께 우리 말씀 묵상했던 내용처럼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녀에게 어떻게 힘과 용기와 또 능력을 주십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다르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부활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상적인 그러한 부활의 개념으로 마지막 날에 그럴 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말과 그녀의 생각을 어떻게 교정시켜 주십니까?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모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빗대어서 표현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지금 마르다에게 새로운 확신과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르다의 입에서 터져났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누구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가렸던 그녀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롭게 보게 하시면서 바로 눈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며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면서 또 한 사람을 부르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만 알면 뭐합니까? 마리아도 알아야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일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용히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마르다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이라든 부르시는데 이 상황이 좀 다르게 진행이 돼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나갑니다. 30절 예수께서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냥 그대로 계신 거예요. 마리아를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 어떤 집에서 이러한 상이 터졌을 때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 공동체이고 또 마을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죽음을 애도하며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급히 뛰어나가니까 누가 뛰어나간 겁니까? 상주가 급히 나가니까 같이 위로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무덤에 가서 정말 뭐 이렇게 또 울려오는 것보다 해서 같이 따라와오면서 울면서 같이 따라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예수님 보자마자 그 자리에 곧고라서 엎드려가지고 마르다보다도 한층 더 격하게 반응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더라면은,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할 틈을 안 주세요.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같이 온 조문객들도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녀가 울자마자 온 거기 같이 왔던 사람들이 함께 우는데 울음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울음바다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가 이뤄지게 되면 이 장례식장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풍경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고 정말 아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게 되면 가가지고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결혼식도 하고 결혼식 주례도 했던 그런 형제님이 계신데 그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 그 친구의 결혼과 또 장인의 결혼식 장례를 그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함께 있던 우리 저희 조문객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33절 말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이고 신뢰가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마리아의 슬픔과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느냐,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대요. 원어로 보면 그 뜻이 뭐냐면은 분개하다 그리고 화를 냈대요. 화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뜻의 원어로는요,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셨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동네에서는 함께 모인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울음바다가 되니까 그 모습 보고서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시면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뜻을 풀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분노하시고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함께 울으셔야죠. 너희들 너무 힘들구나, 너무 아파했구나, 내가 그 고통을 안다 그러셨는데 예수님 왜 비통히 여기시고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괴로워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11장 전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도다?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 잠시 잠든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살릴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르다를 향해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살아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다음에 나왔던 마리아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엉엉 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의 그 슬픔과 절망에 잠겨서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누구를 못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죽음의 절망과 슬픔 앞에서 그들 앞에 서 있는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그 결과 앞에서, 절망적인 결과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그분의 권능도 그분의 능력도 잊은 채 그냥 한 집단으로 감정이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를 어디다 뒀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 다음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이 감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신앙과 감정이 잘 배분될 때에는 참 균형이 많이 잡혀있고 너무 이성적으로 가신 분들은 또 적당하게 또 신앙의 그 감정이 따라오면 이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과 환경에 확 놓이면서 감정에 확 휩쓸리면 그거 참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감정에 휩싸여서 헤어나지 못하면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거기에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따라 나온 사람들 엉엉 울면서 슬픔이라는 감정 속에서 지금 누구 잊고 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지금 죽었다고 엉엉 우는 그들 보니까 얼마나 열불 나겠습니까? 화가 나겠어요.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감정과 지금 당장의 아픔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을 보지 못한 채 감정이 휩싸여서 엉엉 우는 그들을 한편으로는 동정도 재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어쩔 때 보면은 이런 시대적인 그런 감정이 휩싸이기 쉬운 그러한 환경에 놓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중심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한번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들 중에 암송 제일 어려워하신 분들 이 한 절만 외우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쉽죠? 영어로도 쉽습니다. 딱 두 자입니다. Jesus wept. 굉장히 쉬워요. 감동을 안 하시네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36절, 3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36절, 37절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나사렛의 죽음은 분명 모든 사람의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 울며 괴로워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진짜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예수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환경과 삶 속에서 감정이 휘둘려서 혹시 주님을 잊지 않고는 있지 않는지,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잊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이란 절망적인 상황과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삶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